눈물 강해기록 제48기 오늘 우리는 하나의 제목 또는 하나의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결코 매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당신은 눈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매우 깊은 한 분은 만일 당신의 사랑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면 이것은 당신의 돈주머니를 소매치기에게 보관해 두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돈주머니를 소매치기에게 보관해 두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준다면 당신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의 사람됨의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그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고상하며 많은 사람과 비교하여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마른 눈은 우리에게 그의 내면에 건조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으며 그의 마음은 반항할 수 있으며 감정이 없이 마치 목석 같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때 눈물 흘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의 심정을 말해줍니다. 눈물처럼 사람의 마음속의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눈물이 마음의 출구라고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너무 근심에 쌓여서 탄식조차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으며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의사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근심에 쌓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치료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합시다. 그가 만일 심리학을 이해한다면 그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가 기운을 내게 하십시오. 또는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두루 돌아다니게 하거나 풀밭에 가서 산책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들려주어 상쾌하게 함으로 근심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의사가 인생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한바탕 실컷 울게 할 때 어떤 일이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 속에 압력이 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눈에서 한두 방울 눈물이 떨어지기만 하면 기운이 나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눈으로 흘러나오다니 정말 기묘한 일입니다. 눈은 마치 마음의 출구와 같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열립니다. 나는 한 장애인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신체 결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뜻대로 되질 않는다고 느껴서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마치 그를 불사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음악회를 갔는데 그 음악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도 듣기 좋은 음악에 혼이 빼앗긴 것 같다고 느꼈으며 매우 유쾌하고 평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합니까?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오늘 음악회가 정말 듣기에 좋지 않았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본래 나는 정말 무료하여서 10분도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음악을 듣자마자 눈물이 흐르니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마치 그의 마음에 구멍을 내어 눈물이 흘러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본래 우울함이 그의 마음을 가렸지만 이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자 우울함도 눈물을 따라 나가버렸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이 나타났습니다. 우울함에 갇혔었던 그의 인간적인 본성은 눈물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람에게 인간적인 본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눈물이 있을 때 사람은 참으로 인간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연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것은 도리어 그가 몰인정하거나 비인간적임을 나타낼 뿐입니다. 눈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갖는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비록 주님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분의 웃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물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이 여러 번이었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분께 항상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분은 자주 근심을 겪으셨으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은 매우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독 눈물만이 사람의 눈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먼지와 흙과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당신의 눈을 더럽히지만 눈물이 있어 흘러나올 때 당신은 더욱 선명한 눈빛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눈에 눈물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눈으로 무엇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은 물질 세계에서 씻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사물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없다면 영적인 눈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은 펜턴 선생이 한 젊은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매우 좋지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것을 하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주님께서 빨리 오시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편은 충심으로 기도한 후 그의 아내도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아주 좋아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고 즐거우며 경제적인 면도 문제가 없고 우리 뜻대로 집도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구해야 하나요? 천천히 오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7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후에 그녀가 펜턴 선생을 만나자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7개월 후부터 저는 매일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구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을 씻어서 그녀로 하여금 분명히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생리학을 안다면 눈은 마치 유리와 같아서 반드시 항상 닦고 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꺼풀이 붙었다 떨어질 때마다 눈물이 눈을 씻기 위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의 영적인 눈을 씻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상처를 입어본 적이 없고 뜻에 맞지 않은 일을 만나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상심해 본 적이 없고 고뇌해 본 적이 없으며 영 안에서 핍박받는 일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많은 일들에 대해 사물을 분명히 볼 수 없고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부모는 주님 안에서 정말 좋고 열심히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반대로 아이를 죽게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후의 시간을 모호하게 보냈으며 이전과 같은 열심도 없고 주님을 추구하지도 않은 채 8-9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양치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양무리를 이끌고 작은 개울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개울 위에는 좋은 다리가 없고 단지 나무판자 정도가 중간에 놓여 있어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그곳을 능히 건널 수 있지만 양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은 담력이 적고 둔합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가 아무리 양들을 때리며 건너도록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 목자는 방법이 없으므로 어미 양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을 품 안에 안고서 먼저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어미 양도 그의 어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들도 함께 개울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서 충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개울 이편에 떨어질까 두려워해 건너가려 하지 않자 나의 어린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양처럼 그렇게 둔한 짐승도 따라갈 줄 아는데 왜 머뭇거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물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친근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평탄하고 안일한 길만을 지나고 풍상 우설을 겪어보지 않으면 깊이 있는 인물로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온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이르면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이러한 평범하고 포부가 없는 사람은 많은 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고통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루 종일 희희낙낙하고 먹고 마셔도 처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광명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와 같이 혼미하며 세상의 술에 취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의 굳은 마음이 눈물로 당신의 눈을 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모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룬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쾌락이나 즐거운 웃음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에게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이며 이 땅은 울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눈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참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모릅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의 인간적인 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눈물을 언급한 곳은 수십 군데이지만 오늘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을 필요는 없으며 단 몇 구절로 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몇 가지 요점은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눈물과 죄인의 회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눈물의 의미. 우리는 때때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슬픔이 지나치거나 매우 무거운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번민과 근심이 있고 참기 어렵고 마음에 받은 압박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일단 당신의 눈물이 흘러나오면 본래는 당신 안에서 너무도 무거웠던 것이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본래 너무도 꽉 죄였던 것이 조금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눈물로 인하여 어떤 것이 당신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우리 속에는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거의 없어졌고 본래 우리 안에 화가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눈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눈물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욥기 16장 20절에서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조롱한 후에 욥이 한 말입니다. 형제여, 사람의 조롱과 압박을 받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많은 때 사람 앞에서 면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손해와 억울한 누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욥처럼 그렇게 운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이 있다고 나 자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교통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며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나의 친구 하나가 내게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길이 막혀버리고 곳곳에서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이 당신이 옳지 않다고 말하며 환경이 당신을 힘들게 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출로이며 오직 이것만이 당신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매일 경건하게 지내며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런 일들은 당신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며 또한 눈물도 반드시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치고 충성된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만일 이미 당신의 어려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나는 또한 당신이 동시에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이때에 환난 중에 있었고 몸 또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으며 심지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기까지 했습니다. 내게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 하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웃을 줄만 알고 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아주 얕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희희낙낙한다는 것은 그의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그의 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공개적인 눈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물도 아니며 도리어 우리의 비밀한 눈물이며 그분께 보인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밤에 흘리는 눈물이 바로 보배로운 눈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주 잘 우는 사람임을 압니다. 시편은 그가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이 있거나 환난을 당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성질과 노기를 낼 줄만 알았지 눈물을 흘릴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비애의 표시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애가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반면 희희낙낙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희희낙낙하는 것은 얕은 것이며 비애는 사람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내면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공인합니다. 눈물은 마음이 상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무릇 마음의 애통함이 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러한 깊이와 경험을 하는 데까지 인도함 받은 까닭이 모두 그의 눈물로 말미암은 것임을 봅니다. 그가 흘린 눈물이 실로 많다는 것은 그가 받은 고난과 그가 만난 역경이 또한 지극히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공간은 환난 중에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곤고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눈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눈물의 공과 없이 그를 놓고 본다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포로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의 전도 훼파되었고 나라도 망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당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 아래 고라 자손은 이러한 시를 써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때 그들은 진정 고통스러웠으며 사람들은 날카로운 말로 그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참을 수 없게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기회를 찾아 그를 자극하려 합니다. 그들은 남을 자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의 대적 또한 이와 같이 그들을 자극했고 욕하며 조롱하여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물을 돌아보실 것을 믿고 다만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을 듣거나 곤고와 학대를 당해서 우울함과 분노가 생기기 때문임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 내면을 누르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이 더 이상 참아낼 방법이 없을 때 당신은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은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된 후의 체험을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이 눈물 흘린 것은 그들이 거짓 대우를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상의 많은 구절들로부터 눈물이 다른 사람의 학대, 간사함, 조롱 또는 여러 가지 순탄치 않은 환경을 당한 후에 흘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압박과 고통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마음이 애곡하여 눈물을 흘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그분 또한 이미 이러한 것들을 겪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도리어 거룩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웃는 얼굴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악과 음란으로 충만한 이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여전히 몇 방울의 눈물로 씻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눈물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더 많은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사악한 이 세대에 여전히 뜨거운 눈물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사람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눈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마 깊은 구덩이와 같을 것인데 그곳의 흑암은 지옥보다도 더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지극히 많은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그것을 기를 수 있는 눈물이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만일 없다면 일찍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부모와 부부, 형제 관계, 더 나아가 친척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몇 방울의 눈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눈물이 없다면 즉시 대환난 때의 광경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저지하는 눈물이 있음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통은 심해지고 죄악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인생의 참된 의미이며 그가 아직도 인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죄악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환난이나 환난의 일들, 이전의 추억 등은 모두 우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이전의 역사를 잊어버렸고 이미 떠나버린 그 낙원을 잊어버렸고 오늘날 어떠한 주위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도 이와 같습니다. 만일 눈물이 없다면 사람은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릇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낀다는 표시입니다. 눈물의 기능.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눈물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눈물을 흘려야겠다고 말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완전히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릇 마음속의 고뇌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조금도 의미가 없으며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록 눈물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눈물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이제껏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은 진실로 마음이 없는 사람이며 또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눈물이 사람을 주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또한 눈물이 사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압니까? 왜냐하면 눈물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죄를 통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까? 죄와 당신과의 관계를 압니까? 당신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통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아직까지 당신의 죄악을 인하여 크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가 목석이며 마음과 감정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가를 당신의 눈이 표시해 내기 때문입니다. 아, 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는지는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이 단지 당신이 사람 앞에 행한 몇 가지 범죄만을 제시함으로도 당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나 처자, 형제, 친척, 친구, 동급생, 동료 등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몇 번이나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속이고 잘못 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물건에 있어서도 분명치 않고 장부의 계산도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죄입니다. 만일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당신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십니까? 당신에게 죄가 있으며 지금 당신이 죄악으로 충만하다면 이 많은 죄는 당신을 이끌어 깊은 구덩이로 빠뜨릴 것입니다. 친구여,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눈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첫 번째의 것이요, 죄를 씻는 두 번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보혈로 씻지만 사람의 마음은 눈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없으며 오직 피로써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 또한 눈물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피가 있고 그 위에 당신의 눈물이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구속이 있지만 사람의 회개와 죄악을 미워함이 없다면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려면 눈물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은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같이 눈물을 흘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죄악을 회개하기 위함이며 시온이 빼앗김을 인함이며 예루살렘이 점령당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강 동쪽으로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길이 없는 상황에서 죄악을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훼파됨을 인하여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더욱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여, 당신이 눈물 흘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며 그 자신의 운명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하여 우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당신에게 교만이 없습니까? 당신은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낸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점에서 하나님께 득죄하며 또한 사람에게 득죄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표면상으로만 울고 마음속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조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과 그러한 느낌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신약에서 더욱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의 그 여인을 봅시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또 44절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친구여, 이렇게 눈물 흘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물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실망 때문이며 어떤 것은 근심 때문이며 또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극심한 기쁨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심한 증오 때문에 또 화를 내고 시끄럽게 싸우다가 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물 흘리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운 것처럼 당신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피는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눈물이 그 위에 더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 속에는 그의 어머니의 죄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머니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뜻은 알렉산더 앞에서 그의 어머니를 고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냈는데 그 안에는 단지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만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눈에 흐른 눈물이 그녀의 모든 죄를 씻었다. 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당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의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피의 효능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라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모두 통회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한 친구는 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피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진실로 피를 신뢰하는 사람치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예표 또한 누룩을 제하지 않는 이는 결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며 무교병을 먹지 않는 이는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통회의 뜨거운 눈물이 그 위에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손안에 주님의 피를 들고 그 위에 몇 방울의 눈물을 더하여 눈물이 주님의 피와 섞여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이전의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가망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말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눈물의 기능에 중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눈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를 든 그 여인의 일에서 그녀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록 주님의 머리와 발을 적실 향기로운 기름을 살 돈은 없지만 우리 개개인 모두 눈물을 그분께 드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름이 비록 좋지만 그러나 눈물도 좋습니다. 눈물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가져오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은 뜨거운 눈물을 그분께 가져옵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살펴봅시다.